오늘은 성모성월의 마지막 날이고 또 내일부터 예수 성모님 성령이 시작됩니다. 이 성모성월의 마지막 날에 성령 강림 대축기를 지내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모여서 위로를 해주셨고 그때 성령께서 불효 모양으로 제자들 머리 위에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함께 성모님께서 늘 함께 제자들과 또 교회의 기초를 놓는데 함께 노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모성월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여건이 본당 여건이 되지 않아서 올해는 성모의 밤 신심 행사를 갖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성모의 밤 신심 행사를 이제 5월 마지막 주에 이제 매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오순절, 또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 대축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를 추수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던 그런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는 이제 쌀을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제 밀 추수에 대한 그 감사 예절을 바치진 않지만 전통적으로 그 오순절과 그리고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이제 연결됨을 이제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미사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의 우리 카톨릭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 KW 한인 천주교회가 창설된 날이 우리에게는 더 피부에 와서 더 많이 닿지요. 그러니까 이 세인트 폴 정 페리시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지역 신문과 평화 신문, 뭐 카톨릭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우리의 그런 기쁜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카톨릭 교회의 탄생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의 의미는 바로 교회의 탄생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의미는 이제 불효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자의 머리 위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성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비둘기 모양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제자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는 이제 불효의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효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닫혀있던 혀가 이제 풀려서 각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제 복음을 선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구약의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작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작당을 해서 하느님께서 이제 노여움 때문에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의 성령 강림 축기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로 그리고 또 각자의 자기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든지라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다시 한번 통합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때, 그러니까 밀을 추수하는 오순절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밀을 수확하는 것에서 이제 사람을 추수하는 것으로 이제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때고 성령 강림 축일은 사람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우리가 잘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 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방언을 많이 하죠. 우리 가톨릭 신자들도 이제 그 성령 기도회라든지 이런 모임에 가면 이제 이상한 언어 방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와는 달리 개신교는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도 그냥 가면 세례를 받는데 우리는 예비자 교리 기간을 거치는 것처럼 이 방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8주간의 교육 과정을 거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것 때문에 혹시나 그래서 이제 이 성령 기도회에서도 8주간의 교육 과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한 언어, 방언, 그리고 부마, 마귀를 쫓아내는 것, 그리고 치유, 예언,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 교회가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로 말을 하고 또 천사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요란한 짐과 그리고 울리는 그런 꽹과리와 같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여러 가지 특은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열매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열매를 가지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내 자신만 먹으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의 기쁨, 그리고 평화, 인내, 온유, 절제, 이런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먹을 것이 가득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나눠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다운 그리스도 신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런 성령의 은총은 바로 공동선, 그리고 오늘 제2독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선,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총이 뛰어들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계적인 성직 질서, 그러니까 바로 이 사제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번 성령의 열매, 또 성령의 특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자기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생각하거나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말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말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계적인 성직 질서는, 성직 자체는 다른 특은, 성령의 특은을 구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를 이렇게 식별하는 그런 특근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미사 때나 또 기도할 때 은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바로 성령의 활동을 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바로 성령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은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으로 옮겨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생활 또 은총의 삶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은 우리 자신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